오늘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 2절, 3절. 유룹발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감이니라. 다같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드보라 이야기 공부할 때 제가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사사기 가운데 딱 한 군데만 고르라고 한다면 드보라 이야기를 고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이 드보라 이야기만큼 교훈과 용기, 도전을 주는 사사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한 사사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이 기도원 이야기를 들고 싶습니다. 이 기도원 이야기 참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참 많은 용기를 줍니다. 큰 소망을 줍니다. 기도원 얼마나 겁이 많았던지 골짜기에 숨어서 그 더운 여름에, 그 더운 날씨에 밀타작을 했던 기도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주는 말을 전혀 믿을 수가 없어서 표징을 요구했더랬습니다. 집에 가서 재물을 가지고 올 테니 그때까지 딴 데 가지 마시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재물을 가지고 오거든 그 재물의 표징을,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급히 집에 가서 재물을 가져와서 바위 위에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불을 내서 태워주는 표징, 사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비로소 기도원은 이제까지 하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그때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신다는 심정이 점점 이제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직후에 기도원이 나팔을 부는데 여러 지파에서 많은 군인들이 나와 주었습니다. 3만 2천 명이나 모여 주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 곁에 가까이 하고 싶고 모이고 싶어 합니다. 기도원이 두려워서 밀타작을 했을 때만 해도 한 사람도 그 곁에 있어주지 않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무려 3만 2천 명이 그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직후에도 기도원은 또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양털,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양털을 내놓을 테니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이슬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또 반대로 이번에는 땅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에는 이슬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 두 번의 사인을, 표징을 다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의 표징도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기도원을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무장시켜 주신 후에 오늘 마침내 전투 현장에 내보내시는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하십니다. 기도원 앞에 있는 적군은 약 한 5마일 북쪽에 있었어요.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었는데 3만 2천 명이 많다 하시면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1만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13만 5천 명 대 1만 명의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숫자도 많다고 하십니다. 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1만 명에서 또 숫자를 줄이는데 그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참 간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목하시면서 저 사람이다 하시면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어떤 자격 요건을 알고 싶은데 오늘 이 방법을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물 속에 들어가서 두 다리는 이렇게 세우고 물을 손에 떠서 먹는 개같이 핥아먹는 사람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그냥 물을 꿀꿀꿀 마신 사람 9,700명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물을 마신 300명만 데리고 가게 하시고 그렇게 또 이렇게 마신 9,700명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는지 이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해석도 있고 또 추측도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훌륭한 주석가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나 또 반대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참 여러 다양한 추측과 나름대로 해석이 있는데 어느 것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다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해서 부족한 의미랄까 그 내용이 또 드러나고 그보다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마신 300명을 지목하면서 이 사람들만 데리고 가라 하셨기 때문에 300명만 데리고 갔어요. 기도원은 왜 하필이면 이 300명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어 하는데 기도원은 묻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니까 아멘 하고서 그 300명만 데리고 전투 현장에 나갑니다. 두려움이 많았지만 기도원에게 기도원이 참 두려움이 많았지만 바로 이런 점이 기도원이 또 귀하게 쓰임받는 원리랄까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군말이 없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참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 원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렇게 물을 마신 사람 300명을 데리고 가게 하신 것은 그쪽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하나님의 전적인 관심은 어떻게 하면 숫자를 줄일까에 있었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신데 적어야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나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그 방법 자체보다도 어떤 자격 요건 자체보다도 숫자를 줄이는 데 최대한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300명 그쪽을 선택하셨다. 이거는 저의 해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300명만 선발하신 후에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밤에 적의 진영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 낙타의 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낙타 부대 무슨 부대예요? 이 낙타 부대가 노도 질풍이라고 하죠. 그렇게 사막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때를 지어서 몰려오는 모습은 굉장히 위압감을 줍니다. 그 모습만 봐도 벌써 상대 진영에서는 겁을 집어먹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위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낙타의 수가 모래같이 많다. 이 군인들이 또 숫자가 많았지만 낙타의 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무시무시한 진영이 있는 그 밑으로 내려가보라 하십니다. 혼자 가기가 두려우면 부하 부라와 함께 가보라 하셨습니다. 예, 부하 부라는 아마 기도원 보담도 더욱더 아주 이렇게 용감 무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그렇잖아요. 부라부라하게 생긴 이 하나님께서 원래 기도원에게 해주신 말씀은 기도원 혼자만 내려가라였어요. 그러나 기도원이 얼굴이 노래지는 것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네 부와 부라와 함께 내려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하세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도 모세가 아마 얼굴이 노래졌던 것 같아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또 붙여서 내려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이거 문제 아니에요. 이것은 죄도 아니고 두려움에 떤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는 것,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두려움은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모세의 경우도 봐도 그렇고 오늘 기도한 경우도 그렇고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라를 붙여주시든지 아론을 붙여주시든지 붙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부족분을 보완시켜주시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저절로 생기게 된 게 아니죠. 붙여진 게 아니죠. 내가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원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붙여주셨다. 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 내려가 보니 이유가 있었어요. 13절.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대한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적군들이 서로 간에 하는 이야기요. 지금 내려가서 보니 적진 속으로 들어가 보니 두 적군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위를 덮치면서 박살을 내더라. 이런 꿈을 꾸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꿈 해몽을 해줘요. 그 보리떡 한 덩이는 바로 기도원이라. 지금 적군들이 기도원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뭐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두려움 많고 연약한 기도원도 기분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사기광량 해졌겠죠. 이런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자상하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자상하시구나. 이렇게까지 기도원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올라오게 하시는 뭐 이런 하나님을 또 우리가 봅니다.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주셨느니라. 자, 이거 굉장히 믿음 가득한 충만한 말이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이전에 기드온이 한 일이 뭔가 하면 경배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먼저 했습니다. 그 기분 좋은 말 듣고는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께 경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갔으면 싶어요. 기드온이 경배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기뻐서 경배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저 덤덤했는데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이거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늘 뭐 그렇고 그런데, 아, 사람의 한마디 해주는 말은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우리가 또 보소, 이 말씀을 보니까 옛날에도 좀 나누었던 것 같은데, 그 척스미스 목사님 간증, 이제 고인이 됐었지만은 교회를 개척해서 사모님과 함께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아파트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쩔쩔맨 그런 적도 있었던 모양인데, 아,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편지 안에 보니까 며칠 후에 수표 체크 보내주겠다고, 이름도 안 쓰고 Don't worry 하면서 체크를 보내주겠다고, 보니까 그 액수가 바로 아파트 렌트비 딱 내야 할 그 액수를 적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목사님이 마침 부엌에 계셨던 그 사모님한테 가서 뒤에 끌어안으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너는 사람의 말은 그렇게도 잘 믿는구나. 아직 수표가 오지도 않았는데도 사람의 말은 그렇게도 잘 믿고 기뻐 춤까지 추는구나. 내 말 듣고서, 내 말 믿고서 그렇게 기뻐 춤춘 적이 있느냐 하시면서 기억나게 해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었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날이 갈수록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 연조가 깊어졌는데 오히려 사람의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그 말에 흔들리는 수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참 피창하네, 우리 모두 안타깝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기드온의 말씀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또 우리들에게 자상하신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참 자비로우세요. 참 섬세하십니다. 하도 기드온이 두려움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믿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적진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라도 힘이 나도록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키워 주시려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우리 마음들이 너무나 분요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많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또는 심지어 자연을 통해서도 들려주시죠.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하니까 적군의 말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의를 조금만 기울이면 이 분유하고 바쁜 마음을 잠시만 제쳐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작정만 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나 자연, 심지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미한 감동이 있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들려주시는 전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었다는 것은 보세요. 왼편에는 항아리를 들고 오른편에는 나팔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칼을 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팔이 세 개짜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300명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칼 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들었다는 것은 들은 것은 항아리 하나와 나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을 들고 300명이 말이죠. 모두가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그 대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고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13만 5천 명이 지금 모래알처럼 많이 지금 저 앞에 5마일 밖에 있는데 그 적진을 향하여 300명이 가라 하니까 순종하여 나가는 이런 모습. 아, 참 놀랍죠. 참 놀라워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직했다고 할까? 이런 모습. 그야말로 기도원 자신이 보리떡 덩어리라고 했는데 보리떡 덩어리, 보리떡이 그렇잖아요. 부석부석하게 잘 깨지고 뭐 좀 이렇게 치밀하지 못하죠. 찰떡하고 이탈나서. 이런 모습이 기도원인데 300명도 그런 성격이랄까 성품의 소유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라 하면 와 달리 나가고 하는 그런 참 단순한 모습들이 하나님 눈에는 참 아름다운 용사들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습니다. 17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함. 지금 이건 기도원의 말이에요. 기도원이 300명을 향하여 하는 말이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아 이거 참 지도자로서의 기도원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어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니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기도원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지도자인 기도원을 위하라. 이 밸런스 이 균형 있는 외침을 하게 했습니다. 참 기도원이 지금 놀랍게 변신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은 하면 된다. 이 본을 보이는 모습. 그러나 여기서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기도원이 이런 본을 보이기에 앞서서 먼저 있었던 과정은 확신입니다. 이 지도자는 항상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두 사람 이상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리더라고 그러죠. 크리스찬 리더십의 정의가 그것입니다. 영향을 끼쳤는데 기도원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보다 먼저 확신이라는 단계가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보여주시고 저렇게도 보여주시고 여러 과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여주신 결과이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기도원의 가슴 속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 여러 가지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확신이 먼저 있고서 그 다음에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라. 이게 참 중요한 점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몰라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이 지도자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된다. 확신이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더러 하라고 하신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게 될 때 그랬을 때 그 확신을 가지고서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이제 나를 따라라 할 때 사람들이 따라준단 말이죠. 중요한 대목이에요. 엄마든 아빠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19절은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 적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도의 칼이다 하고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가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싯다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자, 이경초라는 말은 밤자정쯤입니다. 그 새카만 캄캄한 밤중에 100명 또는 100개 횃불 나팔 300 곳곳에서 동시에 그렇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는 그러니까 셋이죠. 하나는 항아리요. 다른 하나는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이요. 그리고는 나팔입니다. 횃불이 언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까? 항아리가 깨졌을 때예요. 항아리가 깨지지 아니하면 그 횃불을 쓸 수가 없어요. 횃불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항아리가 깨져야 합니다. 벌써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어떤 음성이 있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가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들입니다. 그러나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시는 그분이 계세요. 우리가 질그릇이다. 기도원식으로 말하면 보리떡 덩어리들입니다. 참 볼품없어요. 그러나 바로 그 볼품없는 질그릇과 같은 또는 항아리와 같은 그곳에 횃불을 두고 계시단 말이에요. 보배되시는 빛되시는 그분을 두고 계십니다. 이 보배되시는 분이 보배가 보여지려면 질그릇이 깨져야 합니다. 나는 깨질 수 없다는 사람 끝내 그 보배는 감춰지고 보여지지 않아요. 끝내 그 빛은 드러나지 않아요. 항아리는 깨져야 합니다. 깨지지 않는 항아리 들고 온 사람은 그날 결국 한 번도 횃불 드러내보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져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 나의 두려움 많은 모습, 못난 모습 그대로를 고백할 수 있는, 실토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비록 깨지면서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인간관계에서도 나는 깨질 수 없다고 항아리를 고집하는 사람들끼리 있어 보세요. 참 피곤합니다. 깨져야 되는데. 이렇게 질그릇 때는 내가 깨지는 모습을 통하여 나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인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드러나 주시니까 세상에 그 빛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질그릇들이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항아리, 횃불 관계가 그랬습니다. 셋째는 나팔이었어요. 그들이 가졌던 무기가 첫째는 항아리요, 둘째는 그 안에는 횃불인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나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연결시켜서 보면 지극히 명료해지죠. 질그릇이 깨지고 질그릇 안에는 예수님이 드러나 보이는 말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는 설득력이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왠지 끌려들게 되고 듣고 싶어하고 깨져야 돼요. 그게 전도 말이든 전도의 말이든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 하는 말이든 무슨 말이든지 그렇습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합니다. 깨져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것이 될 때 우리들이 하는 모든 말, 그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 적군들끼리 자기들끼리 말이죠. 가지고 있는 칼로 서로 치르고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크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횃불 뒤에 100명, 300개 횃불이 동시에 드러나면서 나팔을 불고 했을 때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의 또는 엄청난 부대가 뒤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서로를 찌르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혼비백상, 그야말로 무질서하게 지금 적군들이 퇴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1967년도에 이스라엘의 그 6.1 전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6.1 만에. 사실은 그때 전쟁 주 5일 가보면 이스라엘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애굽이 쳐들어온 거예요. 먼저 선제 공격은 애굽이었습니다. 6.1 전쟁, 이스라엘이 대승하고 엄청난 영토를 또 확보하고 하는 결과가 됐지만 그때 있었던 일들을 이 글을 통해서 읽어보면 재미있는 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애굽에서 전차 부대가 애굽에서 이제 진격해서 이 전차 수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게 애굽이. 그때 남쪽의 이집트가 이제 수십 대 전차를 몰고서 시나이 반도를 통과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데, 아, 그 탱크 부대 사령관이 갑자기 공격하다가 도중에 백기를 흔들고 항복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 전체가 다 항복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죠. 나중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수십 대 전차를 몰고 가는데 수백 대의 이스라엘 전차 부대가 진격해 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몰고 온 탱크 수는 10대도 채 안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저도 그 글을 읽어보니까 신기루 현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군요. 아무래도 그렇지 신기루를 보고서 사령관이 항복하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기도원 300용사를 수십만 수백만의 적군으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리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런 일을 지금도 할 수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 그 6.1 전쟁에 또 재미있는 일이 한 가지는 셋째 날입니다. 이번엔 저 요르단 쪽인데 군부대가 이제 이스라엘 그 이 탱크 부대가 드디어 요르단 쪽을 향하여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요르단 쪽에서는 자기 아군 저기 탱크 부대가 들어오는 줄 알고 대문을 활짝 열고 환영해 모신 거예요. 이런 일이 참 코미디죠, 코미디. 그래서 그때 몽땅 아주 박살났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완전히 대승을 거두었죠. 그 6.1 전쟁입니다. 유명한 6.1 전쟁. 그 덕분에 예루살렘도 다 정복하게 되고 동예루살렘 우리 이제 가면 그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그저 한번 웃고 치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300용사 기도원 300용사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일을 지금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24절부터 끝까지는 다음 장인 8장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에브라임에 관한 내용인데 그건 다음 주에 들어가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만 좀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여러분이 3만 2천 명 가운데서 2만 2천 명은 돌아가는데 결국 남게 되는 만 명 중에 일원이 되어 계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지금 2만 2천 명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들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뭔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또 그보다도 만 명 가운데 9,700명은 참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다 돌아가는데 300명만으로 결국 남게 됐을 밖에 없는 자기가 한 일은 그냥 물 이렇게 떠먹은 것밖에 없는데 자기는 결국 300명 속에 남게 돼서 9,700명 절대다수죠. 절대다수가 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만약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교회가 뭐 이래? 불공평하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인 주 예수, 우리의 눈과 관심이 주 예수에게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별소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난 소리 다 나옵니다. 뭐 주변에서 일어나는 참으로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사람은 그런 것에 관심이 안 들었죠. 뭐 집으로 가거나 말거나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가거나 9,700명이 집으로 가거나 그게 무슨 나와 상관입니까? 나는 주 예수. 오직 위에 있는 것을 더 생각하며 땅의 것은 더 찾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께만 고정시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런 것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은 그런 것이 너무나 크게 영향을 주고 받는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오늘 이 기도원 이야기에서 우리가 잡아야 할 교훈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교훈 주시는 것은 기도원이 처한 그 현실을, 그 환경을 보라는 것이 아니죠. 그 적진의 수가 13만 5천 명이 되든 135만 명이 되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3만 2천 명 가운데서 오히려 수를 줄여서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기다가 칼도 없이 말이죠. 희한한 방법으로 그저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몽땅 몰살을 할 때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시고는 철저히 주 예수만,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이 모습,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교훈이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들은 지금 번쩍번쩍하는 칼을 들고 숫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쪽은 가진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단 말이죠.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이 항아리, 깨질 수밖에 없는 항아리, 질그릇, 그러나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 그러면은 내가 부는 나팔에 힘이 있을 수 있죠. 내가 하는 말에 영향력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왜 말에 힘이 없습니까? 왜 내가 전하는 전도의 말에 힘이 없느냐 말이죠. 너무나 많은 것을 갖추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주변의 것과 뭔가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 표준을 삼으려고 노력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고. 근데 지금 오늘 기도원의 말씀은, 기도원의 이야기는 개개인이에요. 개개인.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 예수님이 디베라 호수에 오셨을 때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게 삼나이까? 주님께서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히 죽을 때까지 나와 주 예수와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오늘 기도원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던져준 챌린지도 그것입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자꾸 주변에 있는 것들과 상관이 많게 될 때, 그런 것들이 자꾸 개입이 되게 될 때 결국은 내 항아리는 더욱더 안 깨지려고 더욱더 그렇게 될 것이고 내 안에 계시는 횃불도 더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그래 되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전도의 말이든 무슨 말이든 점점 위력이, 힘이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두가 다 약해지는. 우리 비장안에 좀 도전을 받읍시다. 개인적인 이야기요. 개인적인. 자꾸 우리 교회가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요. 나요. 주 예수와의 관계. 그 속에서 내 안에 횃불은 활활 타고 계신가? 과연 나는 질그릇인가? 그러므로 깨지기 쉬운 거로 깨진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항상 하나님의 법들이며 내 안에 계시는 보배에 대한 확신 가운데 오히려 내가 약하고 깨짐으로써 그분이 더 드러나시고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도전해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에게만 더 눈을 맞추시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질그릇이 되고 그 안에 계시는 주 예수님만 더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